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25장을 했는데 오늘은 훌쩍 뛰어서 이 31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25장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네? 고수비 사건.
네, 고수비 사건. 고수비는 무슨 여자였죠? 여행객 중에서 고수비가 고윤자 뭐 씨 이런 건가요? 수비? 그런데 고수비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오늘은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에 내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센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에스본과 엘르아메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5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요단이 강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게 좋아요? 안 건너는 게 좋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어디죠? 천국. 요단강을 건너면 땅이 있지만 강을 건너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장에까지 올 때 25장에서 고수비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참 처참한 일을 당했죠.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죠? 우상 숭배였죠. 모압 여성이 유혹을 하니까 따라가서 그들에게 우상을 절하고 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어서 2만 4천 명. 근데 그 중에 고수비라는 여자가 또 어떤 남자, 시므이라고 하는 남자와 같이 오는 걸 보고 우리가 잘 알던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있었던 남자 누구?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연민을 어떻게?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의 질투심으로 저 사람이 질투했구나. 내가 갖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해서 그 사람을 축복했고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을 했고 이런 얘기까지 배웠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었다. 발락과 발람의 흉악한 이 흉계가 있고 난 그 다음에 얘기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키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26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나이 20살 넘은 남자들만 한번 숫자를 조사해라. 그래서 이제부터 군대 정비를 하고 또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재산을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같이 싸웠는데 땅이 생기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시켰어요. 민수기 1장 처음에 보면 인구조사를 똑같이 시켰는데 두 번째 26장에 보면 또 시킵니다. 근데 조사를 했더니만 1차보다도 2차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줄었을까?
하하, 제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이랬으면 보나마나 줄었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이러니까, 아니요, 줄었다. 아니, 내가 좀 줄었어. 1820명이 줄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1세대가 다 죽었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나서 1세대에 남았던 사람 둘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820명이 줄었더라 이게 오히려. 자 이렇게 돼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는 건 그 시무원 지파 지난번 그 이상한 고스비와 들어왔던 그 족장이 있던 그 시무원 지파는 인원이 더 확 줄었어요. 장만치 37,100명이 줄었어요. 한 5만 명 조금 넘는 데서 그렇게 확 줄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족속들이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했는가 보죠.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26장에서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점령과 재산 상속에 대한 이제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27장, 28장, 29장 그리고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규들, 예를 들어서 상속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 27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27장에 보면 상속제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남자만 숫자를 세니까 여자는 관계없는데 여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므낫세 지파에 이 한 여자분들이 있는데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은 낳지 않고 딸만 남겨뒀어. 근데 재산을 분배하려다 보니까 딸들이 4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재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27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는 27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장 끝에 가보면은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후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28장, 29장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0장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기 전, 가기 후에 서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를 30장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1장에는 전쟁이 일어나.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을 점령을 하는 거죠. 미디안을 멸망시켜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미디안 여자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니까 쳐라 해가지고 각 종족별로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이 미디안을 완전히 죽게 돼요. 죽입니다. 완전히 섬멸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중에 누가 죽었죠? 발람이 그 중에 죽었다. 발람은 미디안 사람들. 발람까지도 31장 8절에 보면 발람, 부월의 아들 발람까지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미디안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리품들이 생겼죠. 땅도 생기고, 소도 생기고, 많았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32장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미디안을 이기고 나서 전리품이 생겼는데 전리품 중에는 여자들도 전리품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여자들은 데려와서 종으로 쓰거나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 소, 양, 막 재산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2장은 쫙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을 바로 앞에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했을 때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하고 바산의 옥이라는 왕을 무찌렀잖아요. 모압도 꼼짝을 못하죠. 드디어 미디안까지 점령을 하고 완전히 최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인구 조사까지 해서 재산 상속, 땅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 들뜬 기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32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32장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자손과 어느 자손이 뭐 어땠다 그랬어요?
루벤 자손과
어떻게?
루벤 자손과 가짜
손. 네, 가짜 손이 어땠다 그래요? 싸웠다.
가축이 많았어요.
가축이 많았어. 왜냐면, 양과 소가, 물론 다른 지파들도 많았겠지만,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루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이 재산이 많았어요. 양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32장 1절은 야생 땅과 길러앗 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가짜스가 루벤 자손이 이제 모세하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 각 지파 회중에 족장들이 있는데 왔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하고 양이 많은데 이제 이 바로 여기에 땅 길르앗이나 이런 땅들, 그 다음에 이 야셀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좀 달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키우면서 살겠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겠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5절에 그때 보면 우리로 뭐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딱 읽어보면 이 말이 사실 지리적으로 잘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을 요새 용어로는 트랜스조르단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이라고 해요. 그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암몬 족속이나 바산이나 아모리 족속이 살던 이방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속대가 양떼가 많다는 핑계를 가지고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이 바산이나 길르앗이나 아니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던 이 땅이 좋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고? 가축을 키우고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요단강이라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고, 이쪽은 지금 이방 땅이에요. 그럼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고, 이쪽 가에는 뭐가 있느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단강이 흘러서 이렇게 막아져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쯤 있어요.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면 제일 위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어요. 바로 여기 지금 모압 평야는 여기거든요. 요 땅을 다 이겼어요. 여기가 바산 땅인데 바산 폭을 이겼어요. 아모리 족속의 시온을 이겼고, 그 다음에 모압이 여기 사는데 꼼짝 못하죠. 요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 땅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겠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 분배나 목적을 앞에 두고 나서 분열,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내려온 목표가 뭐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가나안 땅을 포기라는 것이에요. 이 누가? 르벤족하고 이 갓족속.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실제로 이 땅이 훨씬 더 좋아요. 여기, 이 땅이 더 좋아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했죠. 여기는 뭐? 사해. 그럼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사해에서 보여가지고 여기서 끝납니다. 갈릴리 호수 요 옆으로는 야르묵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중간쯤에 여기가 세겜 땅인데 요 바로 건너편에는 누가냐, 요게 뭐 야복강이라고 하죠. 누가 씨름을 했던데? 야곱이 씨름을 야복강. 그 다음에 여기 사해에 흐르는 요가 아르논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 개의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강이 없어요. 여기만 강이 세 개가 있는데 양을 키우려면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목초지로도 좋고 풀도 많고 뭐든지 좋으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 가나안 넘어갈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차라리 우리 양떼와 소떼를 키우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괜히 우리가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가나안을 우리가 쟁취하면 고통만 있고 희생이 얼마나 따로 사람이 죽을까? 근데 거기 갈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여기 땅이 더 좋은데. 그리고 우리 소도 많고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있겠다. 요단강 안 건너게 해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사실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할 때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비용, 우리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은 가장 열악한 땅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여기는 말이죠. 우선 여기는 강이 여기 있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은 이쪽에서만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비가 오질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해요.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는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비를 뭐라 그러죠? 천수담이라고 하죠. 하늘에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밭, 이걸 천수담이라고 하는데 이 천수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는 건 엘리야 선지자도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비가 없는 곳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나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가장 좋은 땅이라고 약속의 땅을 했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좀 좋은 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식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한 이 말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무슨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준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우리 신앙의 생활도 그런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나라와 그를 응원, 의를 구한다는 이 신앙 자체가 천만에 여러분 돈 생기고 뭐 즐겁게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고 너희들의 축복을 줬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믿겠느냐, 나만 의지하겠느냐. 비가 안 오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이런 믿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땅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벤이나 갓 지파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저 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는 말. 지금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썼는데 우리는 못 건너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같이 왔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룩한 성전을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쟁취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워야 하는 땅인데 그런 싸움을 앞둔 앞에서 이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그들이 바라본 즉 그 땅이 가축을 키우는 게 좋았거든. 그들이 바라본 즉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죠? 땅을 본 즉 1절에 그려져 있네. 들려 땅을 본 즉 이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제사장하고 족장들 앞에서 일단 우리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발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건 좋은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 좋아 죽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싫어요. 약속의 땅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는 그 말을 듣고는 두 지파를 향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일명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그 다음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제대로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많은 도리가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우리는 성경을요 의미를 모르고 감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모세가 그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형제들은 가서 싸우는데 니네는 여기 앉아서 먹겠다고? 이 말이잖아요. 6절에 그죠? 형제들은 열심히 가서 지금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을 쟁취하려고 싸우는데 니네는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은 독도행전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하고 뭘 전도하고 하는데 나는 뭐 괜찮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봐요. 어때요? 이런 문제를 지금 얘를 제시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 안가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열두 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우리는 여기 안 건너갈 거야. 우리는 땅 좋아 여기가. 여기 있을 때가 니네 열 지파만 들어가서 전을 해라. 그러면 열 지파가 힘이 좀 빠지죠. 결국 니네 때문에 점령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책망을 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서부터 13절까지가 모세가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건데 우리 다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근데 가가지고 12명이 갔는데 어떻게? 10명은? 2명은? 이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 얘를 과거를 회상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만 나올 때 끔찍끔 하거든요. 그런데 르벤 가족석 다 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반대했던 사람들. 니네들 조상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헤매고 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뽐받아라. 똑같이 하네. 니네 열조, 니네 조상들이 한 짓을 똑같이 해간 그런 죄인과 같은 종류다. 그런 종자들이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탁 부추기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니네가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10명의 그 대표가 가서 악평을 했던 그런 형벌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저주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얼마가 모세가 큰 분들이었어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얍삽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만 사로잡아 해가지고 누구는 양이 없나요? 누구는 수가 없나요? 가기 싫거든요. 누구? 니네나 해. 나는 안 할 테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안 가는 것이에요. 니네나 가라. 이렇게 분노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참된 신앙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기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 먼저 뭐 필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16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 르벤과 갓지파의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갑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는데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구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드디어 르벤과 갓족속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애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여기서 성을 짓고 가축 우리도 짓고 여기서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과 우리 처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선 집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우리도 전쟁을 참여하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래서 땅을 점령하면은 이기면은 그때 우리는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단 한 평도 땅을 갖지 않겠다. 이쪽 땅만 우리가 갖겠다. 그리고 그때 이기고 다 이겨서 땅을 점령한 다음에는 당신들이 다 갖고 우리는 이쪽을 갖겠다. 싸움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갓 루벤 족속.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4장에 가보면 이 전투에서 이 가나안 전복 전투에서 제일 앞장선 게 이 두 종족이 사실. 그래서 싸워. 어때? 괜찮죠? 금방 해결하잖아. 왜 안 되겠지?
기회주의자.
예? 기회주의자. 진짜 싸우는데. 자,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락을 합니다. 자, 20절부터 또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4절. 모세는 이걸 어떻게 대꾸를 한다면, 20절부터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치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하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면서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다는 거야. 네가 한 말대로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반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 말대로 싸워서 이기고 다 하면은 너희들이 그 땅을 가져도 좋고 그렇지 않고 만약 한다면 너희 땅이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중간에라도 배신한다면 이 땅은 너희 게 아니라 똑같이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처럼 같이 가나안 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세가 말하는 이 허락이에요. 그렇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 20절부터 24절 여기 말씀 가운데서 20절부터 24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딱 머릿속에 이 단어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단어였어요? 자, 20절부터 24절 중에서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건가요? 지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지. 이걸 코란 배우라. 여호와 앞에서. 이걸 잠깐 여섯 번을 얘기해요. 한번 여호와 앞에서는 말을 잘 생각하고 리프네 예호와 이러면서 모세가 지금 히브리어로 말하는 리프네 예호와 이러면서 이걸 여섯 번을 반복한다. 자 20절부터 그럼 24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데 여호와 앞에서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20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를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여섯 번 나와요. 지금 모세는 그들의 얘기, 그들의 얘기가 16절부터 19절까지 있었는데, 16절부터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성읍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장 나가서 싸우고, 이기면은 우리는 동편만 갖겠습니다. 저쪽 가나안 안 갖겠습니다. 한 게 조건이잖아요. 거기에 말에는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그냥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적당 갖고 하는데, 모세는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라. 너희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니?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하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야.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라 하는데 너희들 여호와 앞에서 싸워라. 여호와 앞에서 싸워라. 계속 여호와 앞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랍니다. 정말 여호와 앞에 사는 말을 이렇게 다 우리 코란대오라는 말을 잘 쓰는데 여호와 앞에 사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루벤이나 갓은 여호와 앞에 사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생활하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는 의식이 우리가 없다. 이 소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예배당에 와서 교회 할 때는 뭐 목사님이 설교 좀 하고 기도 좀 하자 할 때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있는 듯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백현진 선생님은 레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레슨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하나요? 하나님 앞은 그냥 학부모 앞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의식을 갖는다는 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는 이렇게 지금 막 강조를 하고 이것이 참 모세의 훌륭한 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가. 자, 그 다음 또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잠깐. 우리 주는 누굴까요?
모세.
그렇죠. 이 사람이 모세에게 아무나.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래야 되는 것이 맞죠. 이 사람도 끝까지 꼭 누구같이 이렇게 끝까지 옮겨요. 자, 다시 25절부터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다.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드디어 여호와 앞에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 앞에서 싸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했다. 자, 이제 진실한 반응성이 나와요. 진짜 진실하게 반응성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28절, 3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그들에 대하여 지금 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주리라. 뭐 좋다. 이제 같이 가서 싸워서 이긴다면 여호와께 싸워서 이긴다면 어떻게? 동편 땅을 주겠다. 이쪽 땅을 주겠다.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어느 땅? 이쪽 땅을. 왜냐면 이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열두 지파가 어떤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야 된다. 지금 이거는 주겠다.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두 지파가 다시 또 다짐을 해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싸움하고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네? 왜 싸우는 거예요? 제 32절 제 끝에 뭐예요?
우리의 산업이
뭐를?
요단 2편.
요단 2편이라는 건 지금 이쪽, 요단 이쪽에서 얘기하니까 2편이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이 2편인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2편. 요단 저편이 아니라 요단 2편이다. 우리 이 땅을 32절에 보니까 요단 2편으로 우리의 산업에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모세는 그들의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야르묵 땅은 강이 흐르는 이 땅은 누구에게죠?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가 39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전쟁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 땅을 쟁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한테 여기 이 땅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갓 자손이 가고 요 제일 아래는 르벤 자손이 이제 갖는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럼 이렇게 땅을 배정하는 것이 32장에 나오는 전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선 첫째 르벤이나 갓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신이 생각, 자신의 시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자기네들 신분이 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어디 점령을 하라는 이런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땅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 그럼 그게 가나안 땅이 됐든 어느 땅이 됐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잘 살고 좋은 땅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데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이 바로 이 르벤 사람이에요. 오늘 신앙도 그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네들 성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땅을 지금 쟁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내 땅,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땅이 아니라 나의 내 땅을 위해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내게 필요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그 땅을 기어이 내가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내가 가져야 되거든. 제사보다도 제법에 관심이 많죠. 이런 신앙들이 오늘 교회 꽉 차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밥 앞에 두고 거의 점령하기 위해서 인구까지 세워 난 다음에 말이죠. 그런 다음에 각 지파가 너희들 땅 어떻게 나누자까지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길르앗 야셀 이 땅은 말이죠.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 거예요. 르벤 족속이나 갓 족속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오늘날 쓰지만 이쪽 이 땅은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초토하다. 여기는 땅이 좋다 보니까 고기 덩어리가 있다 보니 짐승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벨론 뭐 하다못해 애굽 로마 전부 다 이쪽 땅인데 아수르 땅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 그 땅 그들의 흔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세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받아서 모세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중대한 척이에요. 모세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호와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 르벤 가족 속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면 가장 왜냐하면 백성들을 깨뜨려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가족 속이나 르벤 지파하고 다른 지파하고의 사이에 알력이 생기면 안 되고 전쟁은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니까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래 싸움만 잘해서 이기면 너희도 그거 주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결정을 이 모세가 내리고 말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타부터는 말씀을 성경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렇게 내렸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만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조차도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마치 유업인 것처럼 그들에게 허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걸어간 영적 전투를 싸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락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것이 지금 이런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직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고 신앙, 교회 생활하고 주셔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사람 보기 위해서 오나요? 건물 보러? 아니면 뭐 그냥 사람은 눈이 있고 내가 평생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르벤의 가슴 내용적으로 봐서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싸운다 앞장서서 하죠. 아, 내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에 나가서 여기서 앞서 행한다는 얘기는 재빨리 나가서 싸우겠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싸우겠다. 그리고 기어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한 그 가나안 땅 기어이 우리가 뺏고 하겠다. 그리고 다 찾은다면 우리는 이 땅으로 오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뭐냐는 것이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이 주어지겠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야, 우리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거든. 구원하시겠다는 거. 너희들을 지키시겠다는 거. 너희들 내가 영원한 곳을 불러들이시겠다는 거. 너희들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약속이야.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거지. 우리는 약속보다 그 나머지를 더 땅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야. 이 신앙의 오늘 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자는 것이죠. 나의 이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것이 너무 편입해야 되지. 음식 나보면 막 가져가려고 그러죠, 서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를 내가 앉아보려고 그러죠. 욕심이 딴 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뭘 하려면 내가 더 뭘 드러내보려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내보려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이런 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버젓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들려주는 모세의 말은 말은 맞아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자,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이기적, 탐욕적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뜻보다는 뜻 다음에 오는 것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혹시 무지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이게 심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어요. 독도행전 80을 하는 게 성경을 암송하자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쪽으로 더 높아지자는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뒤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뒤에 손 높이 들에 손 높이 들에 주님께
아멘.